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워밍업을 하실 거예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네, 들어오실 때 다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자, 손을 내리시고 잘하셨어요. 1단계 통과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들고 박수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박수 자세. 박수를 못 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그쵸? 그 상태에서 하고 싶죠, 그죠? 우리 하진이 한번 해볼까요? 박수 세 번 시작! 바로 그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웜업 타임을 가졌으니까 조금 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이제 만들 준비가 되어 계시신 것 같아요.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드라마는 보통 시즌 안에서 에피소드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한국 드라마는 보통 16부작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드라마의 매력은 인물의 서사를 길게 풀어서 보여주고 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이해가 충분히 있다는 매력이 있어요. 꼭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은 마치 악역처럼 느껴지는 사람인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고 나면 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 보게 되면 어떤 드라마는 악역이 없는 드라마도 있어요. 버릴 인물이 없는 드라마가 되는 거죠. 드라마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이거는 기억을 잘 못해서 적어왔는데 인물, 배경, 갈등, 전개와 절정, 결말과 메시지 이렇게 나뉜다고 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서 울고 웃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나랑 관련이 없고 심지어 막 금잔디 나오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드라마도 보면서 울고 웃고 감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를 바탕이고 나를 위해서 쓰여졌고 또 그것이 곧 내 이야기다.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럼 어때요? 그 감정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오늘 함께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테토남 베드로라는 인물의 서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 안에서 나를 찾고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에서 마치 부록과 같은 파트예요. 20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도마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도마가 아,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다 이야기를 막 마무리하려는 것 같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끝맺는 것 같이 기록되었다가 21장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21장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한 장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한밤중에 바다로 나가요. 밤새 열심히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해가 뜰 때쯤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빈손으로 바닷가에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 좀 잡았니? 하고 물어보셨어요. 못 잡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 라고 조언을 해주셨죠. 그대로 하자마자 그물을 들어 올리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리쳐요.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일한다고 대충 벗어났던 겉옷을 갑자기 부랴부랴 막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챙겨서 이제 바닷가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숯불에 고기와 빵을 굽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계신 거죠. 아무도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제 다 알아요. 아침상에 왠지 모를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호들갑 떠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먹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떼를 쳐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는 입을 떼서 대답을 해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떼를 먹여라.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가 서서히 뜨고 있는 아침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스윗하게 다가와서 물고기도 잡게 해주시고 아침상까지 차려주셨는데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좌절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죄책감도 있었겠죠. 그들은 도망쳤고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공동체는 흩어졌어요. 제정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당당할 수가 없었겠죠. 죄책감으로 똘똘 뭉쳐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들었죠. 단순히 아침밥 먹을 준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물을 잡았죠. 사람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의 죄성이라고 해요. 제자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일렬해서 직관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닌데 우리 보고 어떻게 믿냐고 하죠. 보면 뭐예요? 직접 봐도 이런데. 눈으로 봐도 눈꽃만큼도 더 나은 게 없어요. 직접 겪으면 뭐예요? 눈으로 보면 뭐합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직접 듣고 십자가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반응이 이거예요. 난 실패자야. 난 쓰레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나 같은 게 무슨.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걸 정당화하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새번역 버전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좌절하고 사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거기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사명을 줄 거야. 내가 실패할 것도, 내가 좌절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자책하고 죄책감에 쩔어 있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나를 회복시킬 계획도 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긴장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려고 아침밥도 차려주세요. 예수님 안에는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어요. 다음 포인트는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보자마자 베드로가 대충 벗고 있던 옷을 급하게 여미고, 여전히 성격이 급해요. 베드로는 급한 성격을 못 버리고 물에 뛰어든 그 부분이에요. 보통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고 있던 옷도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후다다닥 뛰어나가죠. 안 급했던 걸까요? 베드로는 대충 벗어있던 옷을 잘 입고 물에 뛰어들었대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떠세요? 혹은 연애하셨을 때 어떠셨었나요? 메이크업 다 지우고 자려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집 앞에 잠깐 나오라고 연락이 와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시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노메이크업으로 수면 바지 입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영주 목사님께서 깜짝 신방을 오셨대요. 거의 다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죠? 그 급한데 옷 제대로 입고 눈썹 그려야죠. 왜 그러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경외의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한 거예요. 벗어 던졌던 건 옷뿐만이 아니에요. 사명이고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겉옷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작업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벗어 던졌던 사명과 정체성을 다시 여미고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즉흥적이고 열정적인 제자였어요. 무리를 걸은 것도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자른 것도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님이시라고 하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든 것도 베드로예요. 겉옷을 벗고 예전에 작업복을 입고 일하던 베드로는 자기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사명을 잃은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없는 수고는 아무 결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죄책감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움직인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 회복이 사랑으로 이어져요.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답이 이어지죠. 첫 번째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과거에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스스로 확신과 자신이 있었어요. 그 성격에 걸맞게 열정적으로 표현을 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을 막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그런 열정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그 누구보다 자기 사랑이 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비교하면서 말했죠. 누구보다 내가 더. 비교 속에서 자신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정말로 그 누구보다? 익숙한 이전의 삶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님이 사랑을 말하신 그 사랑은 원어를 살펴보면 아가파스예요. 아가파스. 네가 날 향한 마음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 레벨의 아가파우적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사용한 이 사랑은 필레오라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레벨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적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적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이번엔 다르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필레오적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 맞게 기준을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뭔가 느끼기 시작해요. 질문을 세 번을 한다고? 베드로는 아마 3이라는 숫자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세 번째 사랑하냐고 질문을 받자마자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PTSD가 오면서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가슴이 아프죠. 다신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사랑의 한계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정직하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예전처럼 큰 소리 칠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 진심을 아세요.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회복이 있기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은 자신이 없죠. 이전에는 남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언젠가는 실패하고 넘어질 것도 그리고 그걸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이 계획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해온 거죠. 그의 사랑이 열정적이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연애를 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얘기는 안 듣고 힘들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지쳤어? 오늘 볼링 치러 가자.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답답하잖아요. 쥐어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하냐고 물으면 어떡해? 되려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죠. 진짜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은 사랑보다는 자기 만족에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 모습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상한 자기의 과거와 마음을 회복하면서 사랑을 충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변했어요. 겸손해졌죠. 완전히 내려놓고 정직하게 고백해요. 진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방식에, 예수님 방식에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돌보라는 명령.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혹시나 가면 돌이키게, 돌아오게 하는 목자 같은 그런 돌봄을 하라는 명령.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오래됐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계속 말씀과 은혜로 자라가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걸 공급하라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케어하는 것.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양떼처럼, 양떼를 치는 목자처럼 보호하고 케어하고 혹시나 얘가 옳지 않은 길로 갈까 봐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 모든 사람이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듣고 적당히 참여하고 적당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케어받는 것에 의존하는데 그치지 말고 내 믿음을 성장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은혜를 쫓아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리더의 자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리더로 서고 양육해야 하고 교사로 서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아직 리더도 교역자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서로를 케어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보하면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잘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잘난 척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방식의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은 사명으로 이어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젊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후에는 순교하는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어요. 감히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할 수 없다고 거꾸로 처형당할 것을 자초했다고 해요. 무엇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기까지 기꺼이 순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길 가다 어깨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도 아니에요. 눈으로 본 제자들의 삶이 변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앞에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충분히 가슴 깊이 위로받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할 때 옆 사람을 바라보는 그 부족한 나의 우리의 습관도 또 어리숙하게 내 관점으로 내 만족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게 찐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맞춰서 키를 낮추시고 허리 숙여서 눈을 맞추시고 눈을 맞춘 시선을 맞춘 질문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쭈쭈하고 토닥토닥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마침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이 어리숙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면 우리는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하고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팎에 말씀 안에서 영혼을 케어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고 약한 자들을 케어하고 위로할 줄 알고 어리고 연약한 믿음을 끌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서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람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